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부터 38절까지.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90살 이런 분들이 또 장수를 하시더라고. 그 90살을 앞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출두한 소식이 일제히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이 박정희 대통령을 권총으로 암살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막 어렸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육군본부 보안사령관이었던 이 전두환은 그때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군부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5.18 광주 민주화는 운동에 유혈 진압을 주도하면서 정부의 실권까지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1980년 9월 1일 장충체육관에서의 이 간선제를 통해서 스스로 대한민국의 제11대 대통령이 취임하고 1981년 3월 3일에도 같은 체육관에서 간접선거를 통해서 스스로 대한민국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이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이 회고록을 통해서 이제 가면을 쓴 사탄이다,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자의 명예훼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그 훼손했다, 그런 혐의를 받아서 피고인 신분으로 이번에 이제 법정에 쓰게 된 겁니다. 그 차량에서 내려서 법원으로 들어갈 때 현장에서 기다리던 이제 기자들이 5.18 당시 발포 명령을 했느냐,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 건가라는 이 질문을 던지자 이 그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막 기자들이 밀리고 막 이러니까 인상을 찌푸리면서 막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제 뉴스를 제가 보니까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에 언론이 일제히 이거 왜 이래 32년 만에 광주 찾은 전두환의 첫말이라는 헤드라인을 이제 올린 거예요. 과거 5.18 민주화운동의 유혈 진압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도 희생자 가족들이 용서해 줄까 말까 했을 텐데 이런 모습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너무 이제 뻔뻔해 보였겠죠. 어쩌면 역사 앞에 희생자들의 유족들 앞에 그가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기회였을 것 같은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그에게 역사와 희생자들은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뉴스를 보면서 들더라고요. 기회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차는 떠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나의 두 눈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고 내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고 내 호흡이 여전히 내 코에 남아있다면 그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실수와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빨리 결단해. 실수를 깨달았다?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빨리 결단하고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 때문에 자기 실수했는데 자꾸 고집부리고 있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고칠 기회가 없어요. 깨달았다면 빨리 고치면 돼요. 에스라를 비롯한 이 제사장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사사시대와 열왕기시대 그리고 포로시대와 포로에서 귀환한 당시의 현실에 대해서 또 포로에서 귀환한 이 5만 명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쭉 말해주는 거예요.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된 놀라운 축복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광야 40년 동안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을 했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견고한 성 누가 지어놨어 성을 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지어놓은 거죠. 이 견고한 성읍들이 다 지어져 있는 거 이걸 얻은 거예요. 성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기름진 땅 이미 그냥 다 농사 지어놓고 그냥 아주 잘 가꿔놓은 그 기름진 땅을 얻게 됐고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그냥 얻게 됐고요. 이미 파놓은 우물, 그 우물 판다는 게 과거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것도 얻었고요. 포도원도 얻었고 잘 가꿔진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들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그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냈어요. 교만하고 목이 고다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 어제 우리 나눈 말씀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축복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선물들을 주셨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26절 보세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었어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과거에 해주신 은혜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사람이 지금 힘들면, 지금 어려우면 그 은혜는 싹 까먹는 것 같아.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주의 말씀을 전달했던 선지자들을 죽여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 얘기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여서 주님을 심히 욕보였던 거예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 선지자들인데 그 주님을 모욕한 거예요. 모욕한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그들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이 구절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인생의 채찍으로 치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들은 환난 속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사사를 보내면 그들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좀 지나면 또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모욕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 또 그래서 그들을 또 인생의 채찍으로 치세요. 그럼 그들이 또 회개해요. 이게 사사기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역사였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역사였어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나라가 결국 멸망해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아주 버리지도 떠나지도 멸하지도 아니하신 사랑의 하늘 아버지셨다라는 것을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은혜를 갚을 줄 모른다. 짐승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짐승만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에스라와 백성들은 고국에 돌아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방 왕들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이방 왕들에게 넘어가 있어요. 그들은 그 땅의 풍성한 소산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임의로 막 주관하고 있어요. 이방 왕들이. 하나님께서 과거 내게 주셨던 엄청난 축복의 땅이 바로 내 눈앞에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이방 왕들에게 뺏긴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5만 명이 지금 귀환했다 그랬잖아요. 귀환해서 그 땅에 서 있는데 내 게 아닌 거예요. 거기 있는 과목들과 그 모든 것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 게 아닌 거예요. 이방 왕들의 거가 돼버린 거예요. 38절 말씀 보세요.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제사장 에스라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그들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언약에 서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자.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런 모습을 똑같이 반복하면 안 된다. 지금도 사실 그냥 바벨론에서 그냥 흩어져 없어지는 그냥 소수민족으로 그냥 포로된 백성으로서 그냥 없어져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벌이신 거예요. 5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 5만 명을 끌어다가요 제2의 출애굽이 생긴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 잊지 말자. 그 은혜를 잊지 말자. 지금 에스라와 백성들이 그 언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실수하고 범죄했더라도 그것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한다면 그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개와 결단을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딱딱해져가지고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회개는 매일 해야 돼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실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잘못된 마음들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와 결단은 절대 미루면 안 돼요. 그 미룰수록 마음은 자꾸 딱딱해져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게 된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인 것입니다. 자,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